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후와 에너지 현안들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담도 진행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유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2년 연속 이 주요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담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독일에서 별도로 열립니다. 앞서 아바디 총리는 며칠 전 거의 1년 가까이 이라크군을 지원하며 공습작전을 벌여온 미국 주도 연합국들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당국은 최근 이라크 내 전투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라크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ISIL에 장악된 영토를 재탈환할 수 있도록 이라크군의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와 훈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터키 총선거에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4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집권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제 신설을 추진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터키가 지금까지 이룬 민주적 성취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정당에도 단독 정부 구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선거 결과를 모든 정당이 현실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유엔 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유엔 에리트레아 인권조사위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관련자 550명을 인터뷰하고 160건의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에리트레아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아시아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뿐 아니라 정보와 법무, 국방부도 에리트레아 방위군과 집권 여당과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러나 그동안 에리트레아를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없었고 관련 정보 요청에 정부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에리트레아인들은 국제보호가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에리트레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부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어제 메르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한국 내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도 87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는 처음으로 10대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한국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조치된 사람은 현재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오늘 정부군과 테러분자들이 충돌해 26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부가지리스탄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전투 과정에서 테러분자 19명을 사살했다며 정부군 병사도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정부군이 차단선을 치고 테러분자들을 추적할 무렵 테러분자 한 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정부군 병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역과 해외 반군들의 온상인 와지리스탄 지역에서 지상과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북한에서요. 아기를 출산한 산모 100명 중에 28명 정도는 모유를 먹인다고 하죠. 예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건데요. 유엔 산하 세계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의 산모들에게 출산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은 젖을 먹이라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 전월에 관련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백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요,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래 먹일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백혈병에 걸린 1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한 3만여 명의 어린이를 조사해서 분석해 나온 결과인데요. 이번에 이 백혈병 발병률 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유에는 다량의 각종 항체 성분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물질이 많다는 건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에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은요, 모유는 맛과 색과 성분에 이르기까지 단 1분이라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해요. 일정하게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유를 먹는 아가에게는 이 엄마 몸의 변동이 반영되고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극을 받고 심신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1도에 화창합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은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16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끼겠고요. 기온은 17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16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제이슨 모라즈와 코비 컬벳이 부릅니다. 아, 럭키 골라봤습니다.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Ooh.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See,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방정부 해킹 사건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 5월 미국에서 일자리 28만 개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 또 37년 만에 처음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말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죠. 외국 해커들이 미 연방인사관리처 전산망을 해킹해서 전현직 공무원 40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킹 배후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언론이 중국 소행이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런 주장에 연방의원도 가세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메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네.
맥콜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긴 하지만 해킹 방식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모든 위협 지표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맥콜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중국을 지목한 건가요?
네, 맥콜 위원장은 이번 해킹은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임명직과 연방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를 겨냥한 걸 보면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첩보 활동을 위한 목적에서 해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이 공화당 소속인 맥콜 위원장은 이번 해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연방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는 애덤 시프 의원은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네, 7일 미국 폭스 TV에 출연한 쉬프 의원은 배후가 누구인지 드러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짐작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유출된 정보가 매우 가치 있는 정보라면서 이 정도 정교한 해킹을 한 배후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 정부의 소행이거나 한 나라 정부와 협력해서 일하는 민간 해커당의 해커단의 소행이란 겁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을 지목하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을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중국하고의 외교 문제를 번지는 양상일까요?
네. 7일 폭스 TV에 출연한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피터 킹 의원은 중국이 배후로 확인되면 미국 정부가 보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해킹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지난해에는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해킹
해킹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의 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훔치거나 또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데요.
네.
자, 이번 연방인사관리처 해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연방인사관리처는 영어 약자로 흔히 OP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지난 4월에 해킹 사실을 발견했고 조사해보니 지난해 12월부터 해커들이 OPM 전산망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연방인사관리처는 이름 그대로 그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번 해킹으로 전현직 연방 공무원 400만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임무 등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OPM에 대한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해커들이 OPM 전산망에 침입했는데요. 이 역시 미국 언론은 중국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무부와 백악관이 러시아 해커들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는 등 최근 미국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자리 관련 통계였죠?
네, 그렇습니다. 5일 미국 노동부가 일자리 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발표했습니다. 집계 결과 지난 5월에 미국 안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모두 28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월보다 조금 오른 5.5%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만큼 나온 셈인가요?
네, 신규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원래 약 22만 개로 예상했는데 네. 예상을 넘어서 28만 개가 나온 거고요. 실업률은 4월 실업률인 5.4%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0.1%포인트 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신규 일자리 수가 약 12만 개였고요. 4월에는 약 22만 개였습니다.
네, 자, 또 일자리 관련된 통계 항목에서는 이 시간당 임금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5월에 8센트가 올라서 시간당 24달러 96센트가 됐습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고용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이 미국 사람들이 살기가 좀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네.
먼저 좋게 보는 쪽은 특히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추세가 임금 노동자들에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현상의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새로 생긴 일자리가 주로 기술자나 컴퓨터 전문가 같이 숙련된 기술직에서 생겼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들게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업률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국 안에는 1,700만 명이 직업이 없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금융산업을 뜻하는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번 일자리 관련 수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요즘 월스트리트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언제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네, 고용시장하고 이자율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월스트리트가 이자율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자율에 따라서 그 월스트리트가 거두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월스트리트가 거두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오르면 돈이 월스트리트를 빠져나와서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고요. 또 경기가 움츠러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원래 이자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용시장하고 이자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건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죠. 이 경기가 살아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도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면서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까 봐 월스트리트가 일자리 관련 지표에 관심이 있는 거로군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많은 경제 전문가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고용 관련 지표는 개선됐는데 국내 총생산, GDP나 환율 같이 아직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이자율을 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눈길을 끄는 권고를 했네요.
네. IMF가 지난 4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내년 전반기까지 이자율을 올리지 말라고 미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네, 뉴스라인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경마계에 경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에 세계 주요 대회를 휩쓴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위협을 달성한 말의 이름은 아메리칸 페론인데요.
네.
지난 토요일 뉴욕 벨몬트 파크에서 열린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경마 역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말은 아메리칸 페로를 포함해서 12마리뿐입니다.
네,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경마계 최고의 영예인데요.
네.
이 트리플 크라운은 세계의 왕관이란 뜻이죠. 영어로.
네.
이 3살짜리 경주마가 한해 세계 주요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걸 의미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 트리플 크라운 대회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리는 켄터키 더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그리고 미국 뉴욕의 벨몬트 파크에서 열리는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트리플 크라운 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37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요?
네, 1978년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이 두 개의 대회를 우승한 말은 몇 번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주요 대회인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다들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 벨몬트 대회는 경주 거리가 다른 대회보다 더 길기 때문에 끝에 가서 말이 지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아메리칸 페로는 출발한 뒤 얼마 안 돼서 금방 선두로 치고 나갔고요. 다른 7마리 경쟁마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2분 26초 65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네. 이 아메리칸 페로라고 하면은 미국의 파라오 이런 뜻이죠.
네.
이름에 걸맞게 제왕의 자리에 오른 거네요.
네, 파라오는 그 고대 이집트 통치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이 파라오의 바른 영어 철자는 P-H-A-R-A-O-H인데
네.
이 아메리칸 페로는 좀 스펠링이 철자가 다릅니다. P-H-A-R-O-A-H라고 씁니다.
아.
이게 처음에 등록할 때 실수로 잘못 표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말주인이 잘못된 철자를 그대로 계속 써왔습니다.
네.
이번에 아메리칸 페로가 미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면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 파라오 페로 철자법이 영원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아메리칸 페로가 상당히 뛰어난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메리칸 페로는 올해 3살 된 암갈색의 순말입니다. 이 데뷔전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그 뒤에는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일이 없다고 하네요. 이 아메리칸 페로의 조련사는 밥 베퍼트, 기수는 빅토 에스피노자인데요.
네.
조련사나 기수나 이 다른 말을 데리고 트리플 크라운 대회에 나가서 세계 대회 가운데 두 개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벨몬트에서 쓴맛을 봤는데요.
네.
이번에 아메리칸 페로와 함께 트리플 크라운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뭐 경주하는 이 뛰는 말도 뛰어나야겠지만 조련사나 기수의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경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수 에스피노자는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의 꿈을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에스피노자는 올해 43살로 여느 기수들처럼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뭐 키가 158cm 라고 하는데요.
네.
이 멕시코의 가난한 가정 출신이지만 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언젠가 빌 게이츠처럼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이 말 조련사였던 동생의 영향으로 기수의 길에 들어섰고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23살도 되기 전에 100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자선 사업에도 열심인데요.
네.
이번 벨몬트 대회 상금 전액을 암 연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열심히 달렸네요.
네네.
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은 아메리칸 페로의 가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아메리칸 페로 팀은 이번 벨몬트 대회 우승으로 80만 달러 상금을 받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그 아메리칸 페로의 번식권이 1,400만 달러에 팔린 것 등을 고려해서 아메리칸 페로의 가치를 5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네, 뭐 웬만한 사업체보다 더 가치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대단합니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 이 프래킹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얼마 전에 미국 환경청이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 개발의 핵심 기술인 이 프래킹이 지하수와 식수오염을 광범위하게 초래하지 않는다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 환경청은 그동안 이 의회 요구를 받고 5년 가까이 프래킹의 유해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는데 그 결과를 1차로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네, 이 프래킹이 셰일 석유하고 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공법의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셰일 에너지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지구에 매장되는 석유가 점차 고갈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주제의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같이 이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이 특히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입니다.
네.
예, 셰일은 입자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서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으로 예, 한국어로는 혈암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는 이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네, 뭐 석유야 두말할 것 없는 대표 에너지원이고요.
네.
셰일 가스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요, 기존의 다른 천연가스와 화학 성분이 같아서 난방용 연료나 석유 화학 원료로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셰일 가스가 이 가스가 투과하지 못하는 암석층에 막혀서 이동하지 못한 채 갇혀 있는 가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다가 일반 가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매장돼 있고 또 암석 사이사이 이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추출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이 채굴 공법이 프래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하이드롤릭 프랙처링 수압 균열법인데요. 흔히 프래킹이라고들 합니다. 이 프래킹 공법은 물과 모래 또 여러 가지 화학 제품 혼합해서 이 고압으로 분사해서 안반 같은 걸 부서뜨려서 석유와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입니다.
네.
예, 기존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이 수직으로 시추관을 뚫어서 이 곧바로 시추하는데요. 이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는 지하 깊숙한 곳까지 이 관을 수직으로 뚫고 내려가서 셰일층에다 꽂고 거기서 다시 거의 90도 각도 수평으로 꺾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모래와 화학 첨가물을 섞은 물을 강하게 분사하는 거죠. 워낙에 이 고압의 물이 뿜어져 나오니까 바위가 부서지면서 그 바위 속에 갇혀있던 천연가스, 그러니까 셰일가스와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를 뽑아서 추출하는 거죠.
네. 자, 이런 프래킹 공법이 미국의 에너지 개발의 일대 전환점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질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국내 지하 약 3,000m 정도의 엄청난 면적의 셰일층이 있고요. 그 안에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기존의 기술로는 이 채굴이 불가능한 데다가 또 채굴을 한다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자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결국 미국의 기술자들과 석유 업계들이 채굴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네.
예, 1998년에 조지 미첼이라는 텍사스의 한 석유 부호가 프래킹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이 프래킹 공법이 처음 시도된 건 1947년의 일입니다.
네. 자, 이 프래킹 공법이 등장하면서 석유는 물론이고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급증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50%나 늘었는데요.
네.
예, 에너지 생산 역사상 이렇게 생산이 급증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셰일가스 생산에 힘입어서 지난 2009년부터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국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전까지는 이 러시아가 1위였습니다. 미국 환경청은 미국의 가스 생산이 2012년부터 2040년까지 5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 가운데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2012년 40%에서 2040년에는 53% 정도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어딘가요?
예,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많은 양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예, 다만 로키 산맥 주변의 이 콜로라도와 유타주, 와이오밍주에 걸쳐있는 그린 리버 분지에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 총 매장량의 60%에 달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조 배럴 정도는 채굴이 가능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2조 배럴이라면 현재의 소비 수준으로 보면 앞으로 약 300년은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예, 현재 최소한 25개 주에서 프래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채굴 작업이 벌어지는 곳은 텍사스와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노스다코다 이렇게 네 개 줍니다.
네. 그러면 이 셰일가스가 미국에만 묻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전 세계 약 30개국에 약 187조 5천억 세제곱미터가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가 앞으로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반도에는 셰일가스가 매장돼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셰일 석유, 셰일 가스 개발의 핵심 기술인 프래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프래킹 공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 우선 식수와 지하수 오염 때문인데요. 이 프래킹이라는 게 물과 모래 또 화학물질을 혼합한 액체를 지하 깊숙이 분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이 바위를 깨뜨릴 만큼 고압의 액체가 분사되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던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셰일가스는 기존의 천연가스보다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프래킹 때문에 싱크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싱크홀이란 쉽게 말해서 이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걸 말하죠.
네.
예, 지하 깊숙이 있는 암반을 부서뜨리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수가 마르면서 싱크홀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지구 단층을 반복적으로 하강시켜서 지진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환경청이 오랫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하죠?
예, 지난 2010년에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환경청이 이 프래킹 유해 논란에 대한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예, 이번에 그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환경청은 그간의 조사 결과 프래킹이 지하수와 식수오염을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청은 또 프래킹으로 수질에 문제가 생긴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경우도 프래킹 활동 자체보다는 장비 결함이나 취급 부주의 등의 이유가 문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청 보고서를 놓고 에너지 업계와 환경 단체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 에너지 업계는 이 당국의 규제와 업계 협조를 제대로 받으면 프래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반기고 있고요.
네.
예, 반면에 환경 단체들은 프래킹이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래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죠. 척 브라운의 노래 Love 골라봤습니다. Right, well, everything was, they, it was cooking, you know, all this hot music in the street, all this hot new music. Oh, oh.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멀로 독트린, 멀로주의 알아봤었죠?
네, 이 멀로주의는 19세기 초에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도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용어는 뭔가요?
네, 먼저 오늘의 용어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미국 독립선언문은 누가 썼을까요?
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죠. 토머스 제퍼슨. 그죠?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냉전 시대의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물론 공산주의죠. 이 냉전하면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쉬운 문제만 낸 것 같은데요. 좀 수준을 좀 올려볼게요. 네,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땅은 어딜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 루이지애나 영토입니다. 루이지애나 메이비라고 하는데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한 이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미국 영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세 개 중에 두 개 맞추셨는데요. 이렇게 미국 사회와 역사에 관한 퀴즈를 10개 가운데 6개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 맞춰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용어인데요. 들어보시죠.
N is for naturalization.
예, naturalization, 귀화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이 귀화인데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이렇게 귀화해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이 되는 날.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에서부터 가까이 중남미에서 온 사람까지 저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Sophia Lee, China. Camila Rios, Tajikistan.
한 사람씩 이름이 불리자 다들 들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I hereby declare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so help me God.
다 같이 손을 들고 판사의 말을 따라서 힘차게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
My name is Carlos Rivas. I am from El Salvador.
제 이름은 카를로스 리버스이고요.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오늘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My name is Jennifer Madich and I just became an American citizen.
제 이름은 제니퍼 메디치고요. 타이완 출신이에요. 지금 방금 미국 시민이 됐답니다.
My name is Chidozie Owalaka. I'm from Nigeria.
저는 치토 지올라카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이죠. 이제 저도 미국 시민입니다.
네, 방금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윤석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전에 사실 그 미국의 히스토리를 보면 흑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었는데 수정헌법 14조 섹션 그 1조 항에 의해서 미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시민권자가 된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일단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속인주의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밖에서 태어나서도 부모가 양쪽이 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어떤 그 방정식에 맞춰서 그 캐러고리에 들어가면은 시민권을 채택하게 되는 그러한 속지주의와 제한적인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You too.
You were very good.
So are you.
영화 그린카드의 한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여성과 위장 결혼했다가 진짜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영주권 카드는 녹색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녹색이었기 때문에 녹색 카드, 그러니까 그린 카드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영주권, 그린 카드는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윤석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방법, 취득 방법. 또 하나는 그 디버서리, 그러니까 그 로또,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겠고요. 제한적이지만 피난민이나 정치적 망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에게는 분은 특별히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수는 18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도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수십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Judge Ellen Siegel Huvel, and this is
저는 엘렌 시걸 후벨 판사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날인데요. 방금 제가 새로운 미국 시민 100명의 선서식을 진행했거든요. 오늘 시민권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굉장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네, 후벨 판사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시민이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윤석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간단히 읽어보면요. 일단 그 본인의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미국에서는 있죠.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의 자유겠죠.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자기가 숭상하는 그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심원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공직에 잡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공직을 원하는 경우에 공직 출마의 그런 권리가 있겠고요.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I라는 일종의 그 복지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는 영주권자도 SSI라는 그 빈곤자를 위한 그 재정 그 서프리먼트 인컴이라고 그래갖고 과거에는 영주권자만 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시민권자만 거기에 대한 그 권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서 한때 여기 한인 사회에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 뭐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는 또 그렇고
모든 권리나 혜택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죠. 미국 시민은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요. 먼저 미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연방법과 주, 지방법을 지켜야 하죠.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연방, 주,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와 신앙,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배심원으로 소환되면 그 역할도 해야 하고요.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의무를 기꺼이 질 만큼 미국 시민권은 매력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left my home country because of political persecution.
저는 정치적 박해 때문에 나라를 떠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인데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I can't wait to vote and can't wait to travel as an American.
빨리 투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 여권을 들고 여행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요. 또 뱃속에 아기를 생각해서도 너무 기쁩니다. 몇 달 후면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I'm gonna enjoy the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릴 겁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었는데요.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 겁니다.
America, America.
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요. 이 미국 시민이 된 기쁨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데요. 자, ABC 아메리카, Naturalization, 귀화 알아봤습니다. 자, 이 귀화가 미국 시민이 되는 한 방법이긴 하지만은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한 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예, 미국은 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의 아기라고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정 출산을 오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한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속지주의는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비준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겁니다. 윤석한 변호사는 수정헌법 14조가 나온 데는 제이콥 하워드 상원의원의 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분은 미시건주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곧이어서 미 하원의원, 미시건주의 디스트릭을 대표하는 그대가 나중에 상원 미시건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됐죠. 근데 이분의 업적이라고 할 건 일단은 수정헌법 14조의 섹션 1 첫 번째 조항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인종이나 모든 관계 없이 시민권자가 된다는 그런 수성헌법 14조 섹션 조항 1에 실제로 이분이 드래프트 만든 분이 이분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네.
링컨 대통령하고 같이 두 분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수정헌법 13조 미국의 그 노예 제도를 불법화시키고 노예가 더 이상 없게끔 하는 수정헌법 13조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Naturalization,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하는 방법, 또 귀화한 뒤에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입니다. Before we learn what today's expression, over my dead body,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나 내 여동생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라고 묻자 제가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절대 안 돼. 내 여동생과는 사귈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라고 다시 묻자 제가 Because you're my friend. 넌 나랑 친구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Today's expression is over, O-V-E-R, over my, M-Y, my dead, D-E-A-D, dead, body, B-O-D-Y,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means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So basically, if you say something will happen over your dead body, you mean that you will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prevent it and not let it happen. Over my dead body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시신을 넘어서 라는 말인데요. 뭔가를 반대할 경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거절하거나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Under no circumstances. Under no circumstances나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과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제 여동생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묻자 제가 절대 안 돼. 내 여동생과는 사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반대했죠.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ver my dead body, you will marry my daughter. 하면 우리 딸과 결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Let's review. Over my dead body means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Sogi 632년 6월 8일 오늘.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현재 아라비아 반도와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일대에 퍼져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서기 570년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산속 동굴에 들어가 명상과 단식을 하며 인생의 참뜻을 구하던 마호메트는 40살 때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마호메트는 자신을 신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라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계급타파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후 마호메트는 1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이슬람교 신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에 이릅니다. 1969년 6월 8일 오늘 미국의 대표적 미남 배우인 로버트 테일러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1911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1934년 영화 핸디 앤디로 영화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영화 추니와 애수를 포함해 총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미국의 대표 미남 배우로 자리잡게 됩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출연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영화 워털루 브릿지, 즉 애수입니다.
Look here, I can't take it. It means so much to you.
You'd better have it. I was beginning to rely on it too much.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영국의 청년 장교와 무용수의 비극적인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의 오랜 친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테일러는 단순한 미남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할 줄 안 훌륭한 배우였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